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편지의 서문이나 인사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한꺼번에 앉아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3개 전투가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바로 아마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인사말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론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좋은 인사말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넷플릭스에서 한창 작년에 유행했던 수리남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죠. 김프로 식사는 잡쳤어? 네, 얼마나 우리나라의 가난한 현실을 반영하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인사로 밥을 잘 먹었냐고 물어봐야 되는. 네, 아프리카의 어느 부정민에 가보면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답니다. 어떻게 당신의 형제자매는 간밤에 잘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은 그 당시에 유럽과 미국으로 잡혀서 노예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밤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하루가 지나면 또 언제 어디서 잡혀서 사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되면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간밤에 형제 자매들이 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를 담고 있는 슬픈 인사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깨달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 1장 1, 2절의 그 서로 짧지만 2절, 네. 2절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의 스트럭처가 들어있는데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지 또 선준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 선준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준아? 언제나 목사님 기대하고 있다니. 어떤 거기는 어떤 스트럭처가 들어있는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금 정체성과 관련돼서 아이덴티티하고 뭐 하나의 구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하나 주면 나는 누구인가요? 어떤 구조로?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자, 패스. 어느 일도 모르는 것 같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누가 무엇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누구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에서 바울은 누구라고 합니까? 네, 사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 또는? 네, 신실한 자, 믿는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렇게 못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아, 주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네,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네, 은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써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제가 정말 정의를 잘 썼는데 읽는 순간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훨씬 낫구나 그러면서 카피해왔어요. 은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제가 이제 약간 번역을 해보니까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그를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갖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고 받을 만하지도 못한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내리 사랑입니다. 마지막 말만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고 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내리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우리가 또다시 어떤 죄를 짓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네.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가운데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서 그 40일을 못 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꼬드겼고 아론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인 것 같아요. 속아 넘어가기보다는 아론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옆에 있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모세는 분노했고 진노를 했고 거기다 던져서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말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리라 할 때에 모세가 가로막으면서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난 뒤에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끌고 왔도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 불타는 노를 참으소서. 그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부탁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난 뒤에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다시 자기 백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현장에 거기 있었고 그를 돌로 칠 때 그 돌로 치던 사람들의 겉옷을 맞고 있었던 그걸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는 자기가 정말로 큰 죄를 깨닫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만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8장에 보면 자기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특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찾으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와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인간,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멀어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두시고 여자가 어디에게 이제는 남자에게 종속되게 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전에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워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는 흙과 싸워야 되고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일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간 안에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고 인간 안에서 분리된 자의 경험이 된 겁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 멀어지게 했고 사람과 인간, 사람과 자연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그리고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아도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전쟁 용어 아닙니까? 전쟁 용어로 다른 얘기를 하면 전쟁을 했는데 A국과 B국에서 전쟁을 터졌는데 A국에 졌어요. 그리고 A국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A국에서 그만큼의 이 포로의 가치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서 딜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평화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더욱더 잘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러니까 그가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부르겠습니까? 그 전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과 누구 사이에? 바세바의 아들이죠. 네, 바세바는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네, 우리아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한 바세바를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아내로 네, 삼았지 않습니까? 그때 임신했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슬퍼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가 우리아를 죽임으로 해서 그리고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 죄가 이제는 없어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회복의 개념으로서 샬롬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샬롬입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저는 이러한 은혜와 샬롬이 해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불안과 어떤 공포,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인간이 갖고 연약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주고 씻었고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샬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곳이 샬롬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와 평화를 증거하는 아이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찬양이 끝나면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학생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지고 인앤아웃 처치에 대한 걸 나눴습니다. 흩어지는 모이지만 또 한 번 흩어져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저희가 지향하고 또 어떤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내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남아있는 말씀에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라고 된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는 자기 것, 내 것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그 안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또 집안에서는 늘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굉장히 훌륭한 공동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외우기 쉽게 저는 이거를 와이프스 아내들이라고 한번 말하고 싶어요. W-I-V가 아니라 W-I-F입니다. 와이프스예요. W-I-F-E-S입니다. Y-W는 worship이에요. Worship, I는 institute, 교류, 그 다음에 F는 fellowship, 그 다음에 E는 evangelism, 복음 연구, 그 다음에 S는 service. 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그 다섯 가지의 모습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나는 예배에 대한 목사, 난 교육을 잘 맡고 있고, 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펠로우십은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예,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내가 사회 참여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는가. 네, 이런 것을 한번 다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해갖고 오각형을 한번 해보시고, 아, 나는 어디가 좀 부족해.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치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데 막 끼어들면 안 되고요. 그 율법적인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았을 때 내가 이거를 계속, 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보다 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같이 고민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서를 이번 주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에베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하고 흐름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이 일을 이루셨다고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지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른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하나의 융합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 네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장부터 6장까지로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났다,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게 3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부분이고, 15절과 23절까지에 대한 하나의 삽입구문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의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에 가보면 그 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원수된 자였고,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거기서 더 확장하여서 2장 11절부터 22절, 24절까지의 내용 전체는 어떻게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비밀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아, 나도 그 비밀에 속하였지. 나도 그 비밀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난 뒤에 4장부터 그것이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4장부터 6장까지의 페리파테라고 하는 걷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나오지는 이거를 삶을 살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5개의 섹션으로 묶여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17절과 4장 17절과 5장 2절까지는 사랑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14절 전체 또 포함해서는 이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사이사이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분열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것이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만큼,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최고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잘 안 다녀가지고 몰랐어 이런 좋은 시가 있는지. 이후에 알았습니다. 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저도 이런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의 색깔과 향기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존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데 제가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존재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다들 결혼하셨지만 처음에는 의미를 많이 두시고 결혼하셨죠. 그렇죠? 점점점 가면서 의미가 자꾸 사라지죠.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러지 마시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허니? 저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하지만 허니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처럼, 정말 귀한 존재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와 그다음에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알과 인식을 그에게 주셔야지 그가 어떤 존재로서 내 존재로도 부각이 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동화책 중에 저 백설공주 좋아하는 일곱 단장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걸 깨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왕자잖아요. 왕자가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꼭 입맞춤을 해보죠. 입맞춤이 뭐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여성의 아름다운 성에 깨어나는 것을 남성이 어떻게 이해해주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물레 찔려가지고 잠자고 있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꼭 누군가 와서 인식을 해야지만 그 여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사라질 존재, 죽을 존재, 썩을 존재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식할 때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원래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였군요. 구역 공과에 나눴던 이야기들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과연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혹시 뭐 나눈 분 계십니까? 구역 안에서. 아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서 아무도 안 나누셨군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도는 사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고백할 수 없을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사도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낙인처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스칼렛 레러가 있는 거예요. A처럼. 나단의 호돈이 늘 자기는 스칼렛 레러를 얘기할 때 A라고 이렇게 써갖고 다니잖아요. 에돌프리 거기 보면 스칼렛. 네. 나단의 호돈의 주문글씨라고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안 배웠나요? 네. 배운 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보면 그 여인이 간음을 해서 걸렸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네,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그랬는데 A를 늘 달고 했는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애덜토리의 A가 애덜토리의 A가 아니라 엔젤의 A로 바뀌는 것이 나달리 호돈의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이런 낙인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시키고 난 뒤에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했던 그 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손으로 그를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13군데를 썼는데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사도라고 했던 데가 몇 군데가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었을까요? 일단 사도라고 부른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 말한 것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한 데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자라고 고백한 데도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아, 이걸 마치면 응? 뭐라고 그랬나? 빌레몬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예, 빌레몬서에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사도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갇힌 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지칭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도로서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갇힌 자로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빌립보서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났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그 교회의 분열을 없애는 방식. 낮아져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내 뭐가 됐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에게는 왜 빌레몬을 쓸 때에 빌레몬에게 쓸 때는 왜 자기를 나는 갇힌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의 짧은 한 장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간 종을 어디서 만났냐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는데 빌레몬이 혹시나 이미 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하나의 공동체된 사람인데 그를 잘못 대할까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게. 그러면서 서두에다 그렇게 쓴 겁니다. 나도 갇힌 자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갇힌 자에서 풀어주지 않았냐. 빌레몬아 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네시모가 갇혀있지만 갇힌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그를 풀어주는 사람으로 너가 복하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자기를 그렇게 낮춘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재성을 생각할 때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할 때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약화가진 것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르게 세워가겠다. 네. 아 저는 저희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수많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그런 모습을 좋겠어요. 직업도 하나만 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능력이 되는 분들만 세네 개씩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걸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도 벅차긴 하지만 그 벅찬 걸 뛰어넘어서 능력을 좀 키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케이션이 지난번 우리 보케이션에 대해서 수요일에 오랜 시간 한번 보케이션에 대해서 수요일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보케이션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보케이션이에요.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보케이션이에요. 그런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이 보케이션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냐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 카드를 받고 그 사람은 그대로 100% 신뢰합니까? 비즈니스 카드를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거의 신뢰하지 않겠죠, 그죠? 그 카드 하나만 가지고. 그 편지를 누가 나에게 써줬다고 할 때, 예, 이 사람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을 막 쓴다고 할 때, 그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종이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레코멘드를 해준 당사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봤던 이 사람이 이런 거야? 그럼 나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 네. 레코멘드 했던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고 왔던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어떤 식으로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불안한 사람이 나를 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추천서는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누구냐면 내가 복음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추천서, 천거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잘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좀 더 잘하시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기가 고난받은 이야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와, 이게 나 같으면 이렇게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약간 좀 덜 믿고 좀 편하게 살겠다 정도의 너무 괴로움인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많이 견디는 것,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그 가운데 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수고를 정말 넘치도록 많이 했는데 그것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어느 정도로 맞았냐,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화해서 일주일 동안은 깊은 바다에서 돌아다녔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썼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죽였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내가 헐벗었다. 이게 내가 사도로서 증명하는 일이란 방법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사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고난이 왔다고 하면, 내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도바울급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사도바울처럼 귀히 여겨주시는구나. 복음도 내가 똑바로 증가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 자기를 돌아봐서야 됩니다. 그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도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정말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사도가 자기는 갇힌 자요, 때는 사도요, 어떨 때는 매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며 막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또 형제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자라고 막 고백할 때도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마지막 이 말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자인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자지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받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정체성, 저는 여기에 달려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묶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묶임이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에 대한 이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묶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늘 기쁨 가운데 그리고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할 거야.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어렵지만 은혜와 평화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서로 서로에게 복음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이 추천사가 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말씀한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고
자연과는 늘 싸워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믿지 못해서 어떻게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벌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평화를 주셨고 하나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간에 분열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의 일치됨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삼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바울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 버릴 수도 있고 그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